국민 라디오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015년 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월요일자 신문에 주로 일면 톱기사, 돈 얘기, 경제 이야기가 많이 실렸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저유가로 연 47조 절감, 투자의 호기,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생산비용이 47조, 1년에 그렇게 절감이 된답니다. 유가가 낮아져서. 조선일보가 시리즈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유가 도약의 기회다, 오늘 상이 실렸는데요. 국제유가가 60달러대면 수출도 22조 원 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30년 전 상황과 흡사하고 이걸 신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싣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약간은 반등했다는데 글쎄요. V자 반등은 아니고 U자로 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이런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경제와 관련된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마인의 후예 291만 명, 중국 창커 열풍. 예, 일단 마인은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회장입니다. 개인 재산이 한 31조 원 된다고 하죠. 이런 마인의 후예가 291만 명에 달한다는 거고요. 창커는 혁신적인 창업자를 뜻하는 이제 중국어 말입니다. 중앙일보의 창간 50주년 기획입니다. 다시 기업가 정신이다. 이 시리즈의 한편으로 중국 경제 얘기를 다뤘습니다. 동아일보는 우리 얘기인데요. 취업준비 청년, 15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취업준비 청년이 100만 명을 넘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일면 톱기사 제목입니다. 실업자와 시험준비생을 합한 숫자가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고요. 1년 새 11%가 늘었는데 올해도 구직난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일 못해 경제 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예,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15세에서 29세 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이 수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한겨레 신문도 돈 얘기인데요. 여기는 좀 다른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 재벌 3세, 4세들 얘기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용 65배, 정의선 102배, 재산 증식 마술. 예, 한겨레가 30대 기업 집단 가운데 창업주의 3, 4세가 임원인 15개 재벌의 계열사 34곳을 대상으로 경제개혁연구소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 부의 증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16명이 이 편법 논란 속에 불린 재산이 19조 원에 이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5배나 재산을 늘렸고 기아자동차 부회장이죠. 현대기아차 부회장 정의선 씨는 102배 재산을 증식했다는 한겨레의 분석입니다. 네, 경향신문 가보겠습니다. 보육, 취약층 복지비 향후 35년간 제자리, 일면 톱기사고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실었습니다. 2060년까지 GDP 대비 1%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정부의 복지 구조조정 논리가 무색하다는 게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논리가 무색하다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관피아법 강화 전에 막차 타느냐 남느냐. 예. 다음 달 31일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빨리 하고 관련 업계로 진출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좀 더 남아 있을 것인지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본회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 예, 인준 투표 상황을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완구 어디로 전국 분수령. 예, 오늘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 여당은 야당이 불참해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예, 의원들 그 개별적으로 표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 자체에 참가를 안 할 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후 1시에 의원총회를 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예,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면 내일쯤에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개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서울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세계일보도 경제 얘기를 실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숫자 늘기만 급급, 대학 경쟁력 제자리, 한국행 발길 끊긴다. 예, 딱히 뭐 경제라기보다는 우리 그 유학생 유치 이 정책이 좀 엇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 같습니다. 질보다 양 위주의 유치 정책을 펴고 있고 교육 콘텐츠 강화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2011년부터 3년 연속 예, 한국행 외국 유학생들의 한국행 발길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세계보의 기사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예,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의회 도서관에 가본 모양입니다. 한국학의 보고인 미 의회 도서관을 가서 열람해보니까 북한 관련 희귀 자료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6.25 때 미군이 가져온 것인데 주로 글씨가 희미해지고 해독이 어려워서 여러 종이도 좀 부스러질 위기라고 합니다. 보존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디지털화 작업이 시급하다라고 워싱턴 특파원 발 기사로 일면 톱에 실었습니다. 네, 김용민 라디오 국장과 소감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 일면 실린 사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하고 한국일보는요, 지난 12일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뒤 강원도에서 집권을 이어가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로 돌아와서 잠옷 차림 같습니다. 아, 도곡동 자택에서 TV를 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촬영한 것을 경향한국이 실었고요. 더 팩트라는 그런 언론사가 있는 모양이죠?
네.
이완구 후보자가 강원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한 휴게소에서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찍힌 걸까요? 아니면 찍으라고 한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자,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를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탄 전용기가 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동신문은 김정은 제1비서가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현장을 전용기를 타고 시찰한 모습을 다뤘습니다. 이 작은 사진 그리고 큰 사진이 함께 실렸는데요. 큰 사진은 바로 평양 시내를 비행기 상공에서 촬영한 건데 김정은 제1비서가 탄 비행기까지도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김정은 비서 작은 사진에서는 창밖 평양 시내를 관조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저 시찰하신다는 것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예, 북한 당국이요.
회항 지시는 안 했겠죠?
회항 지시를 해도 뭐 별 문제가 돼 김정은 비서겠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도 뭐 북한 안에서는 뭐 예. 문제 삼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벌어졌던 총기 난사 테러 당시에 경찰의 수습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코펜하겐의 도심 주택가와 유대교 회당의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그런 사고인데 1차 총격이 있었던 한 카페 유리창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고 덴마크 경찰이 총탄 자국을 살피고 있는 장면 AP 뉴시스 발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시장 풍경을 다루고 있네요.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바로 어제 오후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휴일을 이용해서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취재한 기자들 똑같지 않습니까? 올해만큼 불황도 없어. 손님이 한적해. 매 명절 때마다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오늘 어떻게 한겨레 사진기사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경제에 관해서 저 단군 이래 호황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의 경제가 호황이라는 기사는 좀 봤는데요.
예.
우리 경제 호황이다.
왜 신문들은 명절 때마다 시장은 썰렁하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할까요? 다 썰렁했을까요? 지금까지 신문이 나온 이래 썰렁하지 않은 명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북새통을 이루면 기사가 안 된다고 보는 걸까요? 사람이 개를 불면 뉴스가 되고,
예.
개가 사람을 불면 뉴스가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예. 여간 한겨레는 좀 오늘 색다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광고 먼저 듣고 오늘 조간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왜 너만 멀쩡해? 그런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16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중에 정치 일정 중에 주목할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 네, 오늘 예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무조건 표결 처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표결 참여 여부와 표결 참여 시에 그 각자 표 동원력과 반란표 단속이 변수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새누리당은 표 대결 때에는 동원 가능한 표를 155 플러스 1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2명과
그러니까 158명인데
네.
지금 조현령 의원하고 송광호 의원이 수감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구속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예.
이완구 후보자 당사자 빼면 이제 155명.
그렇습니다.
예.
이완구 후보자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표를 던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또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못 던지게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그게 참 꼴불견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국무위원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그러니까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예.
지금 장관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 총동원될 경우 155표에다가 무소속 유승우 의원을 합한 것이 바로 155 플러스 1입니다. 유승우 의원 같은 경우 경기도 이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새누리당에 있다가 이제 한마디로 좀 쫓겨난 의원이죠.
예, 공천 그 헌금. 예. 한문에 휘말려가지고.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이 사람한테도 이제 당신 그 다음을 기약하고 싶다면은 그 이번에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한 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내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표결에 불참해 주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만으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의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은 이 반란표 단속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자기들끼리만 참석하면은 예를 들어서 반란표가 나온다.
예.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 이 감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당이 표결에 참여를 하는 건 어떻겠는가? 전체 의원이 출석한다면은 이 현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과반인 148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에 여당 156명이 표결에 참여해도 반란표가 9표만 나오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3개입니다. 우선 본회의 불참 카드인데 새누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여론 부담을 여당에게 온전히 지우는 전략입니다. 애초에 이 전략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예.
예. 하지만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완구 후보자 인준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가장 뼈아픈 지적, 무능한 야당, 이런 지적을 또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안 합니까?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로 결론 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론조사 요구 카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 여론의 뜻에 맞춰서 국민의 어떤 그 중심된 그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해서 이완구 고 또는 스톱 결정하자라는 것인데 이 소수당인데다가 또 현재로서는 표결로에 붙였을 경우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야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뭐 여론조사 말고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 보이긴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토요일자 경향신문 제목이 뭐였냐면
네.
여론에 취한 문재인 첫발부터 헛발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뭐 한겨레도 그 비슷한 뉘앙스의 보도를 했는데요. 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참석하더라도 반대 투표를 하는 안과 반대 토론만 한 다음 표결에는 불참하는 안이 나뉘는데요. 표대결은 의회주의에 적합한 안이긴 하지만 이게 또 이탈표가 고민거리입니다.
예. 충청권에서는 또 저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글쎄 말입니다.
야당 충청권 의원 중에서.
그래서 지금 이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된다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 충청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오늘 1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한다니까요.
네.
거기서 결론이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원 가능한 의원이 최대 127명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외 체류 중이거나 수감 중인 의원 3명을 제외하면 127명이 됐는데요. 정의당도 의원총회를 오늘 열어서 인준안 표결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토론회는 참가하고
네.
표결 시작할 때 퇴장하는 방안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떨까
네.
싶습니다.
현재 그 절충안으로서 그게 가장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야당 100% 반대에다가 여당 9표 이탈 때는 부결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지.
이재우 의원은 이제 SNS 통해서
네.
반대표를 던진다는 걸 좀 시사를 했는데.
예, 뭐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개인의 이익과 대의 이것이 충돌한다면 나는 대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다지요?
예. 이른바 새누리당 안에 이제 친이계가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이걸 어떤 계파의 문제를 볼 건지
예.
아니면 이제 당 전체의 문제를 볼 건지 그 예.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역시 그 관심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그 원내 지도부가 과연 어떤 방침을 세워놓느냐인데 오늘 관련한 기사가 중앙일보 3면에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이제 1시에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의원총회 결론은 미지수지만, 당초 원내 지도부가 당론 투표를 피하는 온건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하는군요. 해외 체류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참석 가능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석수가 125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향신문은 127석이라고 했는데, 야권이 힘을 합쳐 반대한다 해도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5명이어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려면 148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당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충청권의 야당 의원들이 대열에서 이탈해서 찬성표를 던져서 야당 인원수보다 반대표가 적은 경우도 고려해야 하는 건데요. 그만큼 충청권의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충청권의 민심이 그렇게 심각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인지. 일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5% 이완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그 의견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글쎄, 이게 뭐 무슨 지역감정에 호소한 새누리당 전략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본회의에 참석만 한 다음 표결대 회의장을 퇴장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익명을 원한 초선 의원은 의석수가 적어서 본회의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사만 밝히고 표결 없이 나오는 것이 당내 이탈표도 없고 단독 처리를 문제 삼아서 여당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참 힘없는 야당이. 현실입니다.
숫자로 보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카드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
동의.
예,
예,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48석을 넘어야만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 건데.
예. 이제 여당한테 맡겨놓고요.
네.
여당 안에서 저 야당은 반란표가 나오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인데. 뭐 야당이 주도적으로 뭘 하겠다 한다면은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는 안 됩니다. 예. 국회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그러면 예.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합니까? 다 여론조사를 하죠. 대통령 선거도 여론조사 해가지고 끝내면 네. 되고요.
그런 논리도 뭐 타당해 보입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언론 외압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완구 후보자가 정치인이란 점에서 인선 과정을 낙관한 청와대가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인사를 감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겨레 3면인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이완구 후보자 사전검증과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진성준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완구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확정한 인사위원회 또는 내부회의 개최일시, 총리 후보자 지명일시, 이완구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청한 날짜와 동의서를 수령한 날짜 등 주로 임명 진행 시기와 관련한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사생활과 연관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청와대는 인사위원회 사항과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통보 등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중간 단계라면서 이를 공개하면은 인사 공정성 훼손, 사생활 노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뭐 장사미사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가당 지도하는 사생활 운운하면서 말이죠.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세금과 병역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진성준 의원실이 국세청과 병무청, 건강보험공단에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자료 요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투기, 병역 관련 서류만 떼봤어도 이완구 뭔가 흠결이 있는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국세청, 병무청, 건보공단 확인을 해봤더니 청와대에서 이완구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다 미리 떼놓은 거 아닐까요? 그 가방에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또 국세청, 병무청, 건강보험공단에게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청와대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자꾸 곧 바뀐다고 하니까
네.
뭐 내가 여기까지 다 세세하게
예.
뭐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여간 이런 그 이완구 후보자의 백화점식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뭐 이미 지난번에 조응천, 박관천 이른바 양천의 그 정윤회 관련 문건 파동이 있었을 때 조응천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명 발표가 났다.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번에도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3면 기사였고요. 또 같은 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2003년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재산신고 때 5억 원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해서 바로 잡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아무런 정정도 없었다는 겁니다. 진성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에서 2004년 이완구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정정된 내용이 없었다라면서 관련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완구 후보자의 2003년 재산신고와 2004년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면서 한 재산신고 때 재산변동 내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완구 후보자 쪽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억이 누락된 거 이거 정정했다고 했는데 정정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파도만 잘 비켜가면은 뭐 무난하게 뭐 이 고비는 넘기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까요? 이 버젓이 거짓말을 해놓고 말이죠. 한편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지난 11일 이후 나흘째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는데요. 지난 12일 밤 부인과 서울 도곡동 자택을 떠나서 어제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 동계올림픽 준비하러 갔습니다.
시찰하러 예, 총리가 된 이후에.
충청도가 계셔야죠, 고향 쪽에.
글쎄 말입니다. 예,
굳이 강원도 평창을 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완구 떨어뜨리면은 뭐 다음 선거에서 각오하라 뭐 이런 플래카드 보면서 용기도 좀 얻으시고 말이죠. 예. 서울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날개 꺾인 김문수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언제 날개가 있었는지 네. 묻고 싶습니다.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김문수 공식 직함은 이렇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출범 5개월 됐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선되면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당혁신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하게 됐고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그 특임을 맡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문제로 시끄러웠던 지난 12일 김문수 위원장과 나경원 부위원장이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혁신위를 마무리한다라고 보고했다면서 혁신위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서울신문과 통화를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혁신안을 잘 논의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북한인권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해서 다음 달 4일에 귀국한다고 하는데 여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위원장의 합작품이라는 이유로 큰 기대를 모았죠. 문무합작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김문수 위원장의 개혁적 이미지를 흡수하고 김문수 위원장은 자신의 이미지에 보수색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후한 평가가 나왔는데 뭐 의원 출판 기념의 금지 등 김문수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은 유독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로부터 철퇴를 맞으면서 점점 힘을 잃었고요. 현역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저조해졌고 외부 위원들의 섭섭함은 더해져 갔다는 거지요. 예. 날개 꺾인 김문수. 별로 이렇게 중요한 또 흥미를 예, 사는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보수를 혁신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보수가 왜 보수인데요?
예. 과거의 질서와 가치를 지킨다는 의미의 보수 아닙니까?
근데 그걸 혁신한다니.
예. 뭐, 모순이네요, 모순. 말 그대로. 경향신문 10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 경향신문이 3단으로 가장 비중 있게 실었는데요.
예.
비윤리적인 내용과 저급한 욕설류의 댓글로 무리를 빚은 수원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 사표를 낸 모양이죠?
예.
사직 처리됐습니다.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예. 이정열 전 판사가 예.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요.
이영한.
예.
네. 대법원이 즉각 사표를 수리한 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징계는 안 하고 사표를 내니까 즉각 수리를 했단 말이죠. 대법원은 경향신문이 관련한 기사를 싣고 나서 이영한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댓글 작성 행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영한 부장판사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은 지난 13일 소속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곧바로 수리를 했다는 거죠.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원 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직무에 따른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게 판사가 이런 댓글을 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자, 그러나 대법원이 이영한 부장판사가 지난 6년에서 7년 동안 5개 아이디로 올린 9,500여 개의 댓글을 모두 조사했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조사를 다 해놓고 해당 행위가 의원 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 행위라고 단정했냐 이겁니다. 특히 이영한 부장판사의 댓글 대부분은 공식 근무 시간에 작성이 됐는데 선고 전에 재판 결과를 암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법관의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보면은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 비위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사표를 받기 전에 징계를 내려서 공무원 연금 수령이나 향후 변호사 개업에 이렇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일단 근무 시간에 댓글을 달았다면 직무태만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한 행위라는 점에서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이견이 있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영한 부장판사, 뭐 먹고 살 것이냐,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변호사협회는 비위를 저지른 법조계 인사들을 다 받아주는 단체가 아니다. 이영한 부장판사의 건이 법관 윤리 강령을 위배한 사안이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영한 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 모욕한 점 그리고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는데요. 대법원이 이영한 부장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서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은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한 대법원의 일종의 그 보은이다.
제식구 감싸기다.
예, 보은이라는 표현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이정열 전 판사 같은 경우 지금 변호사 등록이 안 돼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또 관련해서 소송 중이고요.
예. 이 법관 징계법이 그렇게 좀 정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한번 살펴보니까
예.
징계의 사유도 간단합니다.
예.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예.
게을리한 경우 아닙니까? 댓글 달고 있었으면.
그렇죠.
예.
근무 시간에.
두 번째 사유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글쎄 말입니다.
이거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징계처분의 종류도 비교적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정직이 제일 센데.
네.
이게 1개월 이상 1년 이하.
예.
얼마 전에 그 최민호 판사.
예.
1년 정직. 징계 중에는 제일 센 징계가 이제 파면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법관은
예.
징계 사유 중에. 그다음 감봉이 있고 견책이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대법원은 제식구 감쌌다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민호 판사도 수원지방법원이네요. 어떻게 수원지방법원이 퍼가 안 좋은 건지. 예. 제가 거기서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한겨레 판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셰일 에너지 혁명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계 최대 원전 대국인 미국에서도 잇따라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과 폐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셰일 혁명으로 인한 화력발전 비용 하락으로 미국 원전의 우위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2013년 이후 미국 내 4개 원전에서 원자로 5개의 폐로 또는 가동 중단 방침이 결정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미국은 전체 전력 생산의 20% 정도를 원전에 기대고 있지만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40%대 원전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의 현재 비율은 19%.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 일본은 28%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전력회사들은 노후 원전 이거 계속 쓸 수 있다라면서 가동 연장을 추진하고 있죠. 계속 운전을 해도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무슨 에너지로 자원을 동력할 것이냐. 이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오늘 이면에서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아갔는데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든 초속 10m의 칼바람이 거대한 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날개 직경만 90m에 달았고 높이는 120m인데 총 17개 풍력발전기는 서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본부 화력풍력 태양광 소수력 4개 종의 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상용발전 용도의 복합발전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1513억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여기서 발전설비 용량을 총합치면은 5140.6MW인데요. 수도권 소비전력의 25%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 중 98.8%인 5080MW가 화력발전의 설비 용량이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60.6MW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청정, 대체 미래 에너지로도 불리는 신재생에너지지만 아직 기술 수준이 걸음마 단계인 탓에 설비 용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미약하지만 미래를 투자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1.2%에 불과한 발전 용량, 2024년까지 10% 이상 목표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그 판단이 서서 원전 가동률을 점점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MB는 원전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다. 이렇게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MB의 그 비뚤어진 시각. 근거 없는 그런 억측에 기반한 낙관. 정말 그건 뭐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돈하고 가깝죠, 돈.
돈에 가까운 거죠.
원전 마피아가 왜 있습니까? 다 그런 산업들이 유지되고 발전돼야 자신들 그 주머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 일면 머리 기사 소개하셨을 때 이미 접하셨을 뉴스입니다. 저유가로 연 47조의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있으니 투자의 혹이다. 라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요즘 그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 비용 부담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항공유, 비행기 그 가동할 때 돌리는 기름 가격이 작년 3분기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 작년 1월에 배럴당 $126였던 싱가포르 항공유는 이달에는 $66 선이라는 겁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뭐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고위 임원은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1 내리면 연간 이익만 157억 원 정도라면서 항공업계 전망대로 항공유 가격이 평균 $70 정도면 우리 회사는 올해 6,600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항공유 인하로 이어질까요? 또 소비자들은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대한항공 직원들도 요즘 표정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항공유 가격의 그 하락만일까요?
예. 그 이유가 두뇌카시 같은 저 고위 임원이 하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연봉을 크게 줄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런 시각이 과연 사실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느냐. 이 기사에서 디플레이션이 빠져 있어서 여간 기사의 완성도는 좀 우려됩니다. 올 초에 그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유가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고 기업의 생산비용도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유가, 뭐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긴 하겠죠. 또 앞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처럼 기업의 생산비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가 긍정적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디플레이션, 이게 뭡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아닙니까? 정부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는 있지만 지금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는 극심한 세수 부족 사태를 낳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수 부족, 왜 발생합니까? 기업들이 뭐 벌어들인 소득이 적으니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니 세수 하락은, 세수 부족은 뭐 그야말로 기업의 소득 부족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11조 원을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죠. 실업률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34개 나라 실업률을 보면은 OECD 회원국의 경우 이 실업률 뭐 0.6%, 0.7% 이렇게 하락 기조인 반면에 도리어 한국 같은 경우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은 하지만 한국은행은 막대한 가계 부채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쉽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유가 혹이니 이때 열심히 투자하라. 이게 글쎄요. 이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참 뭐랄까요. 이문에 밝은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동조할지는 의문입니다.
투자해서 이게 국민 전체적으로 좀 소득이 고루 증대된다면 좋지요. 그런데 예. 투자해서 부가 집중되니까 문제인 거죠.
예.
이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라는 단어가 나온 이래 예.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았다고 얘기하면은 뭐 당장 민초들이 아 월급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예, 정부에서 아무리 뭐 통계가 어떻고 인플레가 어떻고 디플레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예. 실생활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힘든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그 급여 인상이라든지 실질 가계소득 인상을 도모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한번 경제가 뭔가 선순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은 제자리고 기업의 이익은 증대하고 있고 예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예 법인세 덜거두면서 뭐 세수는 결손이 엄청난 사상 최대 규모다 뭐 네.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예. 그럼 법인세를 올려서 더 걷든지요.
예 한국일보 12면을 보면은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온전한 인양, 진실 규명 촉구, 팽목항 범국민대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전국에서 모인 시민 5천여 명이 세월호의 인양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유족들이 20일 동안 450km를 걸어서 팽목항에 도착했죠. 예, 인양을 해달라,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 배를 인양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귀를 닫고 있는 정부인데요. 아직 그 안에서 딸을 구조하지 못한 엄마의 철규 그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305일째죠. 네. 제 딸을 50m 안에 해줍니다. 근데 제 딸이 305일째 못 와서 제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우리 딸을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지키러 왔습니다. 제가 따라도 가지 못하고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4월 16일 날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전원구조라는 말을 듣고 내려왔었죠. 저도 우리 딸 살아있는 줄 알았고요. 우리 딸 옷 갈아입히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305일이 돼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엄마들, 유가족 엄마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어르신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9명이 못 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 규명이라는 거요. 내가 올라와야지 될 수 있죠. 우리가 책임자 처벌, 배를 보고서라는 것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다가 지금 해야지 되는 걸 그 뱃속에 탔던 9명을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이 자리에 숨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우리 은하랑 같이 배를 탔고요. 그 안에 같이 있었고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아이들을 보내줘야지 그 생존자 학생도 살 수 있고요.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9명을 데려와야지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약속했죠. 마지막 한 명까지 하시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러면 이거는 국민이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오늘 현장 가서 그냥 울다만 왔습니다. 저 현장 가서요, 그냥 울다만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량료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학여행 보내서 사고 나서 305일 동안 물속에 있는 우리 은하를 우리 은하가 그냥 제 영양사도 너무 높아있습니다. 18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장례식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나라다,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엄마의 작은 소망입니다. 제일 우선시대 일에는 실종자 수색, 선체를 완전히 들어 올리는 거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이 친구들 다 데려와서 인생을 출발하게 해주시고요. 국민들이 조금만 도와주셔서 수호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정말 부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상훈 사무국장과 김용민 라디오 국장이 진행하는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샅샅이 훑어보고 꼭 짚고 새겨야 할 뉴스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단원고 실종자죠. 조훈아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의 한마디로 좀 대국민 호소였습니다. 국민 예. 여러분께서 세월호 진실규명 또 온전한 인양 가능하도록 도와달라라는 예. 그 눈물의 호소였고요.
예.
예.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남도청 앞에 가보면요. 유난히 대형 화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꽃을 사랑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원 조합원들이 수개월 동안 노숙농성을 벌였고 농민들이 나락적대 투쟁을 벌이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투쟁할 공간을 없애기 위해 그 앞에다가 대형 화분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아, 홍준표식 불통산성의 표본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말이죠. 창원시, 거창군, 함안군도 이런 식으로 청사 앞에 대형 화분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예.
예. 모두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의, 예. 시군청이죠.
창원시는 안 할 것 같은데 따라 했군요.
예. 안상수 시장의 창원시 아닙니까?
예. 예.
홍준표 지사가 이끄는 경남도, 그리고 기초단체, 예. 불통 따라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형국, 경향신문 16매매 실렸습니다. 이상한 추천도서 취소,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의 한국일보 기고문도 눈길을 끕니다.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추천도서, 이 선정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해서 언론이 이 사실을 침소봉대에서 보도하고 관이 즉각 선정을 취소한 건데요.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 이야기, 이 책의 사례를 보면 한국전쟁은 20세기 한국사에서 최대의 사건이다. 당시 남북한 인구는 3천만 명 정도로 그 가운데 약 10%가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가족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피해자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는 두 쪽에 걸쳐서 소략하게 설명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고픈 학자나 출판사의 열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관련한 내용들을 담은 책이 바로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는 친일파의 후손이나 이승만을 국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를 다소 불편한 지식이 실려 있는 것은 맞는데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처럼 6.25 남침을 해방전쟁이라고 가르치는 청소년 선정도서라는 이런 비판에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뭐 해방전쟁 이런 은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전쟁이 남침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을 했지만 이 책의 머리말에서부터 남침이 언급되고 본문 여러 군데에도 등장한다는 거죠. 자, 심지어 한 신문에서는 빨치산 시각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책인데도 8개월 동안 독서를 권장해 온 것은 진보 좌파로 분류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성향과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책이 추천도서로서 선정된 것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당선되기 전인 지난해 5월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책은 전쟁 반대와 평화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또 책에 없는 내용을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이러면서 추천 도서가 취소됐으니 그야말로 이상한 추천 도서 취소가 아니냐는 그런 논지입니다. 이게.
예. 예. 근데 뭐 관이 도서까지 추천하고 그럽니까?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읽어보면 되죠.
글쎄 말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가보면요, 천안함 유족들이 대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5.24 조치 이거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전현직 유족 회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말이죠.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이 이 천안함을 폭침했다 이런 주장 속에서 내려진 제재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천안함 유족들은 이 5.24 제재 조치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 천안함 유족들 눈치 보느라고 뭐 정책적으로 그 조치를 해제 안 한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예. 장하준 교수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증세는 내 돈 뜯는 것, 복지는 사치 이런 시각이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길 닦고 병원 세워서 같이 쓰면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듯 세금과 복지 기본 개념은 필수품의 공동구매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그런 인식부터 걷어내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육면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드리고요. 네. 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저 김용민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KBS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